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 최북단 백령도 북측에서 해안포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백령도 맞은편 북한 장산 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수발의 해안포 사격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은 장산구 서북쪽 해상에 떨어져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령도 주민 대피 준비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인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샤오강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경질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질 사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 주석은 중국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폭락했고 중국은 도입 나흘 만에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샤오강 주석의 후임으로 류스위 중국 농업은행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1961년생인 류신임 주석은 칭화대 수리공정학과를 졸업한 뒤 인민은행 판공청 주임, 행장조리, 부행장 등을 거쳐 중국 농업은행 서기화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류신임 주석이 중국 주식시장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간다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빈이 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간다 선거당국은 개표가 83%가량 진행된 가운데 무세빈이 대통령이 62%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늘 저녁 발표될 예정입니다. 무세빈이의 강력한 경쟁 후보인 야당 민주개혁 포럼의 키자베시그의 후보는 36%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우간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압력 등이 있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인 베시그의 후보는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부정투표 행위를 확인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일부 투표소가 준비 부족으로 제때 문을 열지 못하자 시위대가 항의했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무력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는 20일 우간다 대선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진행됐는지 의심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세빈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최장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뒤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령을 거쳐 2001년과 2006년, 2011년 선거에서 내리 승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또다시 당선되면 5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움베르토 에코가 19일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후학자이기도 했던 에코는 최근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이날 저녁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932년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에코는 토리노대에서 중세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으며 1980년에 펴낸 첫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소설은 중세 수도원을 무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필사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쇄 살인 사건을 추리 기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은 당시 43개 언어로 번역돼 수백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소설은 1986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유명 배우 숀 코너리의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3월 7일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 연합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강력하고 폭넓은 제재를 담은 미국의 대북 제재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더 이상 북한의 기만에 속지 않겠다며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로 예정된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무력 시위 수준을 한껏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밝힌 이 미국과 한국의 이번 연합훈련 규모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이 예년에 한 배 반에 이를 정도로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 긴급 당정회의 자리에서였는데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장관은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 한국군 29만여 명과 미군 15,000여 명이 참가해 양적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며 항공모함과 해상기동여단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 병력과 장비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것 말고도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작전 계획도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이처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배경은 뭡니까?
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딴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며 김정은 정권의 불장난을 미국과 한국이 언제라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대거 동원됩니다. 미국은 이미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파견해 무력 시위를 했고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1개 포대를 한반도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레이더에 추적이 되지 않는 전투기인 F-22 랩터와 P-8 포세이돈 해상 정찰기를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와 스텔스 상륙함 뉴 올리언즈호도 조만간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위력이 엄청난데요. 네. 지난 17일에는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었죠?
네.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지난 17일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떴습니다. 이 가운데 두 대는 당분간 한반도에 배치됩니다. 여기서 랩터는 F-22 전투기의 별명으로 맹금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텔스는 레이더 회피 기능입니다. F-22 랩터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갖춘 데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2.5배, 시속으로는 3060km며 250km 밖에 있는 적을 탐지하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A4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F-22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고 북한 영공에 침투해 북한 주석군과 핵시설 등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손꼽힙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최고 속력으로 비행했을 때 오산기지에서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 꿈의 전투기인 F-22를 도입하기 위해 로비전까지 펼쳤지만 미 의회는 F-22를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외 반출을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던 지난달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날아와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B-52 전략 폭격기와 B-2 폭격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B-52 전략 폭격기는 6.25 한국전쟁 당시 융단 폭격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킨 B-29를 개량한 전략 폭격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대한 정신적인 외상, 잊지 못할 아픈 추억이 있다는 게 한국군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네.
B-52는 최대 27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뒤 회항을 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에서 폭탄을 탑재해서 이라크에 직접 투하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B-52처럼 같은 장거리 폭격기지만 레이더망을 피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가 B-2, 애칭 스피릿입니다. 복합 재료로 만들어진 부메랑 모양의 특수한 형태의 동체와 전파를 흡수하는 외면 7도료의 기능으로 전파 반사율이 B-52 폭격기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공군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밀 무기로 무장한 두 대의 B-2기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재래식 항공기 75대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항속거리가 1만 킬로미터 전후로 재구유 없이도 40시간 비행할 수 있고 16톤가량의 폭탄과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의 전략 자산인 장거리 폭격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현재 부산에 기항해 있죠?
네.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인 7,800톤급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지난 16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호는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동해에서 실시된 미한연합잠수함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호는 사거리 2,4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있고 잠항 능력이 뛰어나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또 핵추진 항공모함도 한반도에 파견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미한 합동훈련을 계기로 어떤 핵추진 항공모함이 전개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미군이 동아시아에 파견했다고 밝힌 존 스테니스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995년 취역한 배수량 10만 3천 톤의 존 스테니스호는 미 해군의 일곱 번째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F-18 호넷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호크아이 그리고 대잠 헬기 등 9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승조원이 5,700여 명에 이릅니다. 존 스테니스 항모 전단은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모빌 베이와 구축함 스톡테일과 윌리엄 로런스 그리고 정운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6대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인 해상사전배치선단은 어떤 선단인가요?
네, 해상사전배치선단, 줄여서 MPSS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MPSS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싣고 있다가 유사시 전쟁터에 즉시 투입되는 떠다니는 군수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의 3개뿐인 MPSS 가운데 하나를 한반도에 투입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되는 MPSS는 괌과 사이판을 거점으로 하는 제3 MPSS인데요. 이 해상 사전 배치 선단은 다섯 척의 함정을 비롯해 여러 척의 수송선과 바지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의 주력함인 러머스함은 4만 4천 톤 규모로 현재 한국군 전체가 보유한 전차와 장갑차가 5,100여 대인데요.
네.
이 분량의 15% 정도의 장비를 입에 한 척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장비와 물자들은 유사시 한 달 이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 한국에 파견되거나 파견될 예정인 미군의 6대 전략자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의결한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백악관에 넘겨졌는지 살펴볼까요?
네.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그러니까 북한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408표 대 반대 2표에 사실상 만장일치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원이 표결한 북한 제재 법안은 이틀 전 상원의 표결을 거친 법안이었었는데요.
네.
상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통과됐던 법안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대체 수정안을 찬성 96표 대 반대 0표, 반대가 없는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수정한 것이어서 하원의 재승인이 필요했고 하원은 양원 조정위원회 회부에서 법안 내용을 또다시 바꾸는 대신 상원이 보낸 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인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백악관에 넘겨진 겁니다.
미국 의회의 이번 북한 제재법 처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처음 통과시킨 뒤 상원 표결과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겨우 37일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1년에 발의되는 법안은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인데요.
네.
이들 법안 가운데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은 300여 건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2016년 북한 제재법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5일, 16일 이틀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 제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북한 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그리고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들어가는 달러 획득을 어렵게 하기 위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석탄과 철광석, 흑연, 알루미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당국이나 대리인을 통해 사고파는 개인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광물 거래 제재는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죠?
네. 상원 안이 하원 안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광물 거래 규제 규정입니다. 제재의 영역을 무기 거래에서 상업적인 무역 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네.
다만 전제는 이 광물 거래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이나 북한 노동당과 군사 안보 활동 그리고 강제 수용소 운영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에 연루된 사람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 활동에 연루된 사람도 반드시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법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재무부가 북한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는데요.
네.
북한이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는 데는 이 법의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인도적 구호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도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자신들의 북한 내 활동이 실제로 구호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 구호 단체들의 향후 활동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제재법을 제정한 미국 의원들의 결의가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네.
이들의 견해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북한 제재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서 이 법안이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 북한 제재법을 올리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과 상원이 단결했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잊지 않았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고 북한 주민들을 폭행하고 굶기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중국이 유엔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 의회와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또 인권 유린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미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에 속지 않겠다며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을 하면서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인식, 이 대북 정책에서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으로 비춰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지금부터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신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결과적으로 한국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온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북한 체제 붕괴 발언이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이라고 평가하고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느라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이에 대해 미 국무부가 지지하는 표명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홍수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 둘이는 보내드립니다.
Bemoan the wishy-washy current state of the Presbyterian Church. When I grew up in Canada, out in the wilds of Canad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13일 타계한 미국의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입니다. 모두 9명이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합니다. 에스켈리아 대법관도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6년 대법관이 된 후 79살로 타계할 때까지 30년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에스켈리아 대법관은 1936년 뉴저지주의 이탈리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스켈리아 대법관도 어릴 때부터 총명한 우등생으로 주위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미국의 명문사립대인 조지타운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법률대학원도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민간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대 교수가 됐고 1972년 닉슨 정부에서 대통령 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공직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레이건 정부에서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고 이어 대법관에 오르면서 미국 역사상 첫 이탈리아계 연방대법관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대표했습니다. 낙태와 동성결혼에 반대했지만 총기 소지와 사형제도는 지지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존경받는 대법관이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스켈리아 대법관은 미국 법조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는 후임 대법관 선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회 다수인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내년에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인준을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최근 타계한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백악관이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네.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것이요, 88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방문이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발표한 후에 여러 차례 쿠바 방문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기 안에 쿠바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이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였는데요. 이 백악관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요, 이번 주에 기자들에게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 과정을 더욱 진전시키고 또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상업적 교류도 훨씬 더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로즈 부보좌관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 중에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지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 인권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쿠바 당국자들에게 쿠바의 인권운동가들이 구속되고 탄압받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인터넷에 쿠바 방문 기간 동안 인권 문제를 제기할 거란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관련 글을 남겼는데요.
네.
미국은 쿠바 정부와 여전히 많은 견해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번 방문 중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미국은 항상 전 세계 인권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서도 자신의 쿠바 방문은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이 쿠바 방문 중에 쿠바 당국자들은 뭐 당연히 만나게 되고요.
네.
또 별도로 반체제 인사, 시민 사회 운동가들과 다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일각에서는 이 쿠바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벤 로즈 부보좌관은 쿠바를 고립시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그런 문제에 더욱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쿠바의 인권과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이제 오바마 정부도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입장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백악관이 아직 뭐 세부 일정까지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네.
좀 더 전해드리면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영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쿠바를 방문하는데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 의장의 형이자 쿠바 혁명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는 아직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바의 반체제 인사, 시민 사회운동가들과도 별도로 만납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이 건강상의 이유로 권력을 동생에게 물려준 후에 지금은 은퇴한 상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90년 만에 처음이고 역사적인 방문이 될 텐데요. 이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이 워싱턴에서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쿠바 아바나에서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 평화의장이 각각 이제 동시에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
이후에 이제 미국은 쿠바와 상호 대사관을 개설했고 당시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아바나를 방문했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진전들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고요.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에서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지금 취해왔습니다.
네.
지금도 또 취해지고 있고요.
네, 네.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자유화되고 또 통신과 인터넷 같은 일부 사업과 투자 규제도 완화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쿠바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또 이번 주 들어서도 몇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또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공장입니까?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쿠바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쿠바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쿠바인들의 식량 확보에
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가장 먼저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기업인들은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 경제구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요.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년 초에 트랙터 생산을 개시하고 연간 소형 트랙터 1000대 정도를 생산하는 큰 규모의 공장은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1959년 이후 처음으로 허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기 항공 노선 재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 이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아바나를 방문한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요. 두 나라 관계의 역사적인 날이다. 미국과 쿠바 간 교류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항공기 노선이 취향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안에 매일 최대 110회의 항공편이 두 나라를 오가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아바나를 오가는 건 이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이제 전세 노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선 매일 20개의 정기 항공편을 추가를 하고요. 이어서
네.
아바나 외에 다른 도시로도 미국 항공사들이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금수 조치가 반드시 해제돼야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는요. 오바마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여전히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아직 쿠바의 독재 정권이 남아 있는데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런 독재 정권을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쿠바 인권 탄압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유지됐던 이 금수 조치로는 쿠바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이고요.
네.
따라서 봉쇄로는 쿠바의 인민주의화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고 정책 전환을 통해서 쿠바가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8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군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번 주에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 최근에 공개된 위성사진들은 이 중국이 이 아주 최근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네.
이 며칠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새롭게 배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요.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워싱턴 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관련 발언을 했죠.
네, 이 케리 장관도요.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런 징후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배치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가요?
미 국방부는요,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HQ-9 방공 시스템의 일부라고 밝혔는데요. 사정거리는 2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우디섬에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이제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된 것인데,
네.
이 섬은 1950년대부터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고요.
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요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이 군함과 군용기를 남중국해에 진입시키고 주변국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화를 촉발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는데요. 홍 대변인은 또 이 앞서 베트남과 타이완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이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두 나라 모두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을
네.
반복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물론이고 이 주변국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요, 자국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그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또 중국은 앞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 최근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십 년간 파라셀 군도의 방어 시설을 옮겨왔다면서 이번 미사일 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롭게 군사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는 소식도 들어있나요?
네. 이번 주에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이 항행의 자유작전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을 늘려달라는 것이죠. 한편 일본은요 나카타니켄 방위상이 이번 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역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합동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영유권 분쟁 도서에 미국 군함을 보내서 순찰하는 거죠?
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네.
뭐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요.
네.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고 이건 비단 미국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유권 분쟁도서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순찰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국은 이 지역을 공해로 보기 때문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런 군함과 군용기 파견은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죠?
네. 15일과 16일 이틀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휴양지 써니랜지에서 열렸는데요.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법에 따라 풀어야 한다. 또 이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이 공동성명의 중국과 남중국해를 명기하는 방안은 일부 아세안 정상들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아세안 정상들은 사실 이제 중국의 이 영유권 주장으로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미국과 중국 두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이 외교적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쪽에 치우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또 이런 이 영유권 문제 외에도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폐마 기자회견에서도 이 남중국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고요.
네,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또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 등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거듭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루 만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게 확인됐죠.
이번에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무역 또 경제 교류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고요.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경제 개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성과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현재까지 아세안 10개국 중에 이 TPP 참여국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 이렇게 네 나라뿐이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들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TPP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국제적인 이 관련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경제와 무역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이 경제 문제 외에도요 오바마 네. 대통령이 인권 문제 등도 언급을 했는데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요. 특히 이 군부가 장악 중인 태국에 대해서는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를 했고 또 이 동남아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는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도 의제로 다룰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백악관에 따르면요,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끝내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신효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의 곁에 있고 싶어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 떠나지 마 네가 혼자인데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0년 2월 20일 오늘. 세계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학에서 지리학과 측량학을 공부한 피어리는 졸업 후 해군에 들어가 운하 건설을 위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후 30살 무렵 피어리는 여름휴가차 지구 최북단에 위치한 그린란드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피어리는 북극점에 도달하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북극점 정복에 나서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 8개를 잘라야 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피어리는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1908년 52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북극점 정복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에 걸친 탐험 끝에 마침내 1909년 4월 6일 북극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로버트 피어리. 그는 1920년 오늘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62년 2월 20일 오늘.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프렌드십 7호가 발사됐습니다. 우주선에는 존 글렌과 세퍼드를 포함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이에 자극을 받고 서둘러 우주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한 머큐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1961년 4월 미국보다 먼저 인류 최초의 유인 비행선인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이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한 지 10개월 만인 1962년 오늘 유인 인공위성 프렌드십 7호를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프렌드십 7호는 발사 11분 만에 성공적으로 114km 상공 지구 궤도에 진입했고 이어 지구를 세 바퀴 돈 뒤 대서양 바하마 군도 부근에 무사히 착수하게 됩니다. 이날 프렌드십 7호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탐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후 달 착륙을 향한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